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 혹은 주인공 무리들이 갖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보물을 손에 넣게 되는 모험담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33년 영국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스티븐슨은 보물섬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짐 호킨스가 우연히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지도를 손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보물을 찾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영국의 작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들었던 전래 동화에도 보면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이야기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이는 그러니까 장남은 명석했고 또 둘째는 힘이 센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했던 장남은 자신의 머리만 믿고 인생을 대충 살았고 힘이 셌던 차남은 게을렀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숨을 거둘 때가 되자 두 아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애야, 나는 너에게 유산을 남겨두었는데 너의 유산은 책 속에 있다. 그리고 둘째야, 너의 유산은 밭에 숨겨져 있다. 그리 깊이 숨겨두지 않았으니 밭을 잘 찾아보면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서고에 가서 책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둘째는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보물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책을 읽기 시작한 책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장남은 서고에 있는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고 밭을 갈아엎었던 동생은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형제는 아버지가 남겨두신 유산을 찾지 못한 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괜히 헛수고만 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두신 재산은 유산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책 속에 있었고 밭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남은 자신의 명숙한 두뇌로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고 동생은 자신의 힘으로 밭을 일구어 수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된 두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살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슨이 쓴 보물섬과 제가 방금 들려드린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물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물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13장에 나타난 천국의 비유는 모두 7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이하에서 시작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이하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31절과 33절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45절에 있는 진주의 비유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는 47절에 있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10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신 이유를 물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누구에게나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이며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은 파라볼로로 옆에 나란히 두다, 비교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비유는 A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B라는 사실을 옆에 나란히 두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당시의 청중들에게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천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을 설명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유의 목적이 감추는 데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3절에서 사용된 동사 보다, 듣다, 깨닫는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각각 블레포, 아쿠오, 시니메이라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동사는 모두 능동형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따라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보기는 하지만 보지 않는다. 그들은 듣기는 하지만 듣지 않는다. 그리고 깨닫지 않는다. 즉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기는 보지만 보지 않고 듣기는 듣지만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좀 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탄식하듯 말씀하시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여느 다른 이유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완악한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둡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빛과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시기는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시아가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아마시아의 뒤를 이어 1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739년에 죽고 자신의 왕위를 요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시아의 치적에 대해 역대야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야 26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즉 우시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절의 왕이었는데 그는 스가랴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를 통해서 남유다의 중흥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우시아 시대의 중흥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실제로 우시아가 통치했던 기원전 8세기 중엽의 남북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을 만큼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고 각종 무역과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농업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산업도 매우 발전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뿌리 깊이 곪아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시대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부패를 다음과 같이 고발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의 부정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해 있어서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은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도 이스라엘의 사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알 신앙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성직자들 또한 국수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신앙, 기복신앙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아 왕이 나병으로 죽을 당시 근동 지역의 실권을 장악한 아시리아의 디글라벨레셋 3세는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정복전쟁을 일으켰고 서서히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며 다가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영적 불감증에서 빠져나올 줄 몰랐습니다. 국가의 번영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둔하게 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멘에서 나왔습니다. 샤멘은 기름, 지방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름기가 더덕더덕 끼어서 둔해지고 둔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하셔서 그들이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으며 그로 인해 연약한 자들의 탄식을 들었지만 오히려 귀를 막아 듣지 않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았지만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탐욕만을 추구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며 하나님의 절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슴을 쥐어짜듯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아도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이며 들어도 귀를 막고 듣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 그리고 탐욕의 눈이므로 그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구절에서는 너희와 그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너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진리를 듣고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천이 1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0만이든 1200만이든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이 4분의 1이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가 너희에게 포함된 사람이겠습니까? 이 구분은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18절 이하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진리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듣고 변화된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세 진리에 돌아서서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성장하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인지 너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도 보지 않으려 하고 들어도 듣지 않으려 하고 깨닫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하는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보물로 바꾸어 집안 어딘가에 숨겨두거나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들었던 전래 동화에도 보면 재물을 땅속에 꼭꼭 숨겨두고 몰래 그것을 살펴보던 부자가 나중에는 그 보물을 다 도둑맞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속에 재물을 숨겨둔 부자가 그 재물을 다 쓰지 못하고 죽은 뒤 세월이 흘러 그 보물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 보화는 그 밭의 주인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도덕성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버리고서라도 천국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건축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천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건축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화려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추구해야 하는 천국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천국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다 팔아 그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모든 가치를 맞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 좋은 가치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기꺼이 내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요한의 죽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참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주님은 곧바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저하거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감추어져 있던 천국은 주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주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우리는 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이었고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멀리 있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까워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 대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옛 가치를 모두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시민에게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천국의 시민이란 천국의 시민이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나라의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후보들에 대한 자질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자질 중에서도 그 사람의 도덕성 또는 준법성은 가장 엄밀하고도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몇 년 전 대쪽 같은 성품을 자랑하던 대통령 후보 한 분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쓰라린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 나라의 통수권자는 그 나라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 철저한 준법성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이 지켜야 하는 법을 가장 잘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완벽한 모범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통치하시는 통수권자이시기에, 그리고 통수권자이시기 전에 천국의 한 시민으로서 그 법을 철저히 지키셨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그리스도와 맞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옛 가치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삶을 더듬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가치를 새롭게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오늘날에도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천국의 실체가 드러났듯이 오늘날에도 천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교우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교우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져 있던 천국을 십자가를 통해 친히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